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구원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실로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자녀로 살 수 있음을 진정 감사드립니다. 귀한 자녀 주시고 함께 가정을 이루어주신 주님, 온전히 주님께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온전히 교훈해 주시고 교훈한 말씀으로 실제로 아이들과 함께 실천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을 저희도 보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주셨음에 이제 마지막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온전히 주님이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항상 이론이 아닌 실천의 말씀으로 받고 그 교훈된 말씀을 아이들에게 전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 주님께 의지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어제 그 떠나보내기, 이번 11월 달 주제는 실제적으로 떠나보내기인데, 떠나보내기 위해서는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을 자아분화시켜야 되고 독립시켜야 되고 그리고 건강하게 떠나보내야 된다. 그래서 둘만이 결혼을 했을 때 둘만이 문화를 가지고 결혼 문화를 스스로 만들고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하게끔 우리가 도와야 된다 하는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동영상 보셨죠? 그 두 부부가 너무나도 답답하게 대화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대화를 볼 때 저희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한편의 그 어떤 잘잘못을 주로 많이 생각했었는데 그 대화를 보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대화하면 할 텐데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적인 것을 다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아이들을 떠나보내기에 대한 부모들의 마음가짐, 그 자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늘상 말씀드리는 것 같이 정말 부부는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이해가 빠르게 되는 거죠.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그 계속해서 상대방을 나의 기준에 맞추려고만 하기 때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해가 생기는 그 원인이 되는데 먼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가 되고 이해가 빠르다는 거예요. 자꾸 이 고무신 보여드리는데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한 짝이라고 한다. 같으면 짝짝이라고 한다. 굳이 같으려고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부부다 하는 거예요. 어제 잠깐 보여드리려다 못 보여드렸던 일본 사람이 이제 노력과 변화, 사랑은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노력과 변화라고 하는 그 주제처럼 일본인인데 일본인 남편이 아내에게 변화된 모습으로 이제 그 실천을 합니다. 그랬을 때 황혼 이혼 당할 뻔한 그 부부였는데 그 긍정적인 말 그리고 그 공감해주는 말 때문에 완전히 뒤바뀐 그런 행복한 부부가 된 경우입니다. 보시겠습니다.
부부에게 요리는 하나의 즐거운 놀이다.
응, 좋대. 오케이. 고각.
은퇴 후 하루 종일 함께 하지만 평생 그래왔던 것처럼 그저 편안하기만 하다. 그러나 젊은 시절 두 사람은 전형적인 단가의 세대로 살았다. 같이 맞벌이를 했어도 가정은 아내의 몫이었다. 야근과 술자리로 남편은 새벽 1시에나 집에 돌아왔다.
その前からすれ違いはできよったけどまたさらにすれ違うような感じでねそこへんぐらいから気持ち的に気持ちがずれてきた面があったろうね。 そこへんからちょっと気持ち的にもう自分は子供がもうちょっと大きくなったらもうこの人とは別れようみたいな感じがもう こっちには言いませんよ、うん、言わないけどやっぱそこにあったんでしょうね。
은퇴후이와바시씨는자문했다아내가없으면어떻게살까아내의재발견이었다
夫婦関係の場合はやっぱ家内から言ったことに対して非常に感情的にパッと反応するわけね。何っていう感じね。ところが、うん、前提教に行って変わったのは家内がなんかムッとするようなことを感情的なことを言ってもですね、なぜああいう言い方をするのかなと、どうしてかなとこう一瞬考えるんですね。この間が争いにならないんですね。
남편의작은변화는놀라운속도로아내의마음을녹였고관계회복의경험은삶에대한새로운깨달음으로이어졌다
人生は劇場と思うんですよね。夫婦だって劇場と思うんですよね。だから余裕を持ってね演技したらどうですかと思うんですよね。それが今ここで演技しよるというくらいのね気持ち持ったら結構いけるんじゃないですか。感情的になる必要ないでしょ。自分が役回りが亭主の役で女房の役なんだからね。だからそういうふうに思えばね随分自分の気持ちの余裕が出ますよね、
うん、奥さんのことどう思うんですか。愛情を持って、まあ、昔と変わらなく愛してる、
うん、
そういう気持ちですか。
まあ見てたらですね、で自分もいろいろやる中で、うん、やっぱ長いね35年の間もう子育てに始まり仕事もしてるしね、家事育児ね本当一生懸命やってくれたなというのはやっぱりジーンときますよね、うん、ただ若い頃のねもう好きを愛してるようじゃなくって今35年経った今だからやっぱりこうもっとこう腹の底の方にねずんとこう沈んでる不動の揺るぎないものがなんかあるような気がしますよね。うん、そういう愛おしさがね、
うん、今会いたい初めてですよ、
うん、こういう話は初めてですか。
あなたの言葉から聞こうと思いやったけどね
まあそういうことです。
られたしゅうか、そげん思ってもらっとって、うん、嬉しいですよ。別れで来たけよかったですね。そう。マクラ、マクラでこういつも。
지금부부는둘이라서더행복한인생후반전을꿈꾸고있다。
저도이런그동영상을볼때솔직하게이제말씀드리면좀쫌팽이처럼생각했었습니다그여자라고하는것에그남자와다르다고하는여자의그것을몰랐을때이런것을보면그렇게생각을했어요그런데지금은좀다릅니다어제5대1이라는거기억하신지모르겠어요그5대1이라고하는것좀먼저보겠습니다
대화를하는동안긍정과부정의반응이1대1로비슷할경우부부는예외없이이혼을맞이했다사랑을유지하려면갈등상황에서도칭찬위로웃음등긍정적인대화가훨씬많아야했다금실이좋은부부는긍정의감정이무려5배이상많았다한번다친마음의상처는너무커서적어도5번이상의보상이필요하다는뜻이다
The ratio of positive to negative, the ratio is 5-1 in relationships that work. 5 times as many positive things are happening. There's 5 times as much humor, affection, laughter, empathy, you know, really caring about one another, interest in one another, just simply being interested in asking questions is a very positive thing. Presenting a problem in a neutral way that doesn't attack your partner is a positive thing. And there's five times as much of that as there is in anger and, you know, hurt feelings and so on in relationships that are going well.
아까 일본인 남편이 그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었는데 그 지금 아내가 어떠냐라고 물어봤을 때 젊을 때처럼 사랑한다. 그런데 그런 사랑이 아니라 35년 동안 같이 지내오면서 안락한 그 편안함의 사랑이라는 이제 표현을 했는데 부부 관계를 서로 이해하려면 그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일본인 남자가 아주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무엇이냐면 우선 결혼하고 나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부부를 조사했었는데 55%가 의무감으로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의 정의가 잘 내려져 있지 않은 부부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부터 보겠습니다.
결혼 1년째 부부 만족도는 75%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하지만 해가 거듭할수록 조금씩 하락하기 시작해 결혼 5년째 부부 만족도는 50%로 떨어진다. 특히 시간의 흐름 속에서 크게 줄어든 것은 열정이었다. 그리고 열정의 빈자리를 메우는 것은 의무감이었다.
불행하다고 그럴까요? 좀 딱하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55%의 부부가 그냥 의무감을 갖고 산다는 겁니다. 거기엔 열정도 감성도 없이 그냥 우리말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죠. 이 웬수야 하는 것처럼 뭔가 사회적인 제도 또 사회적인 요구 그 다음에 아이들의 요구 이런 것으로 의무감밖에 거의 안 남았다 하는 게 50%가 조금 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의무감 갖고만 이제 사는 이 부부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는 이제 당연히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메마른 부부관계 속에서는 아이들이 아무래도 건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부부관계가 안 좋으면 자녀에게 자꾸 거는 기대가 많고 내 배우자화 돼서 채워지지 못한 어떤 그런 것들을 거기에서 대리 만족을 하려는 것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먼저 풀어져야지만 아이들을 홀홀, 독립시킬 수가 있고 떠내보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옥시토신이 여성에게 다섯 배가 더 많은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받았을 때 만족을 하는 것이 남자들이 어떤 목표를 이뤘을 때 그 성취감하고 똑같기 때문에 사랑에 대해서는 여성의 입장에서 더 민감하고 더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남편들을 사실 가르쳐줘야 됩니다. 항상 이게 보면은 여성의 책임을 꼭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성의 도움 없이는 남성들이 깨우치지를 못해요. 9월 달에 말씀드렸죠. 돕는 배필이 남편보다 더 똑똑해야 돕는 배필이 된다.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기억 안 나시나 보네요. 내가 어떤 사람을 고용할 때 나보다 어리석은 사람을 고용한 사람 없어요.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을 고용해서 일꾼으로 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돕는 배필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보다 월등한 면을 많이 갖고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혹간 그냥 툭 건진 한마디 말인데 우리는 많은 것을 받아들이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변화도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돕는 배필 그 역할을 굉장히 잘 하는 것이 지금 나의 아내라고 생각합니다. 알게 모르게. 그래서 이 부인의 입장에서 남편에게 그 부부간의 사랑에 대한 그런 것을 자존심 상할지라도 하나하나 얘기해 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거부터 보고 이 사랑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자들은 이제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한다. 인생 후반전, 나는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변화를 향한 남자들의 도전에는 따뜻한 지지가 필요하다.
여성들이 아무리 친구가 좋다 그러더라도 그래도 배우자와 관계가 제일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남성들이 불행하다는 것은 여성들이 고소하고 통쾌할 일이 아니라 본인들도 불행한 거거든요. 이 남성들이 이렇게 된 것은 남성들이 여자들을 학대하고 옛날에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잘 관계를 잘 모르는 남성이 그냥 일만 하면 되는 줄 알고 본인은 아버지 세대 그렇게 옛날처럼 했는데 이제 이 지구상의 인류는 이미 이제 행복의 길로 들어섰단 말이에요. 뭐 먹는 사는 게 많이 안정되고 이때 삶에 대한 걸 남성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알게 여성들도 같이 도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남편이 이제 그 일본 남편처럼 변화한 그 변화하고 노력하는 그 모습으로 부부관계 좋아진 그 예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변화를 꿈꿀 수는 있지만 누구나 변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연인처럼 눈을 마주보며 몇 시간이고 속 깊은 대화를 나눈다는 두 사람. 결혼 25년 차 부부다.
예전에는 우리 아버님하고 똑같았다니까요. 사람 마음에 아주 빗을 팍 꼽는 말을 잘하고 좀 화나면 던지기도 하고요. 말투도 고함도 지르고 말투도 좀 굉장히 투명하고 그랬죠. 근데 그게 서서히 변해갖고 지금은 너무 많이 변했죠.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많이 변해 있기 때문에.
이재현 씨는 아침에 가장 바쁘다. 출근 준비에 바쁜 아내 대신 아침을 준비하기 때문이다. 유학 간 아이들 뒷바라지를 위해서 교사였던 아내는 보험 컨설턴트로 전업했다. 새로운 사업을 구상 중인 이재현 씨는 시간이 더 많은 자신이 요리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옛날에 했던 거 뭐 그냥
아내의 일이 아니라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하니 몸은 가벼워지고 가족을 향한 마음은 깊어졌다.
각별해지더라고요. 이렇게 사람에 대한 그 개념이 몸으로 내가 뭔가를 이렇게 막 표현을 하고 행동을 하니까 더 애틋한 것 같고 그래요. 아빠 직업을 이제 쓰는 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산 남자애가 나한테 오더니 아빠 직업이 뭐야? 골프야?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맨날 골프 가방만 짊어지고 나가는 그런 모습만 애가 본 거야.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뭐 그렇게 하면서 뭐 한 뭐 거의 뭐 18년 뭐 10년을 그렇게 보냈으니까.
얼굴 보기 힘들고 오래간만에 만나도 서먹한 아빠. 그러나 사업 실패 이후 권위를 벗고 먼저 아이들에게 다가섰다.
대화하는 법을 근본적으로 모르는 것 같아요. 고친다고 고치고 막 아이들이 아빠 부르면은 왜 이렇게 대답하다가 아 이거 권위 안 돼. 왜 이렇게 하려고 계속 노력을 많이 해왔단 말이죠. 그런데도 어느 순간은 애들이 보면은 뭐 아빠 말투가 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투 이런 것들 대화하는 방법 그다음에 듣는 법 이런 것들을 굉장히 미숙해 이런 것들에 특히 우리 그 저 남자들이 그냥 뭐 두 마디 이상 세 마디 대화를 진행을 못 시키잖아요. 그냥 한 세 마디쯤 왔다 갔다 하면 바로 막 그냥 뭐 감정적 대립으로 막 들어가고. 사랑은 느낌이나 감정도 아니고 사랑은 오줄이 오로지 노력이고 용기다.
그러니까 늘 이제 마음속으로 내가 어떤 삶이 성공하는 삶인가를 늘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가장 좋은 거는 본인하고 많이 대화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어렵던데 본인하고 혼자서 얘기를 많이 해요. 이렇게 하면 어떨 것인가, 내가 왜 이러는가. 화가 나면은 너 왜 그러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상황에 내가 왜 화가 날까, 내가 고쳐야 될 건 뭔가, 혹시 내 컴플렉스 때문에 내가 화가 나고 있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니까 사람이 변화하더라고요. 뭐 제가 볼 때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부지런하게 남이 원하는 걸 해주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신을 바꾸어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지금 앞으로의 인생 후반전도 두렵지 않다. 언제든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변화의 엔진을 가슴에 품게 됐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은 부부관계에 한다고 생각한다.
저는 부부관계가 제일 어려운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도 막 심하게 그 할 때는 끝까지 내려갑니다. 그냥 갈등 과정에서 서로 이렇게 공유하는 부분이 넓어지고 이제 몸으로 배우게 되는데 우리는 무서워하잖아요. 얘기 안 하면 나가버리고 피하고 안 하면 되게 막 그냥 부딪히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런 세월을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뭔가 하려고 해도 서로 문화가 틀리니까 이제 모르는 거야 이게 지금 서로. 어려운 점이 발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거는 성장을 하기 위한 그 하나의 그 계기니까 그거를 넘어서야 새로운 관계가 또 도출되고 또 새로운 관계가 도출된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저는
어제 가셔서 이렇게 웃어주셨어요? 그 서로 이렇게 웃고 주고받는 그 웃음만 가지고도 될 텐데 여기 이분이 말씀하셨잖아요. 사랑이란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고 노력과 용기다. 그걸 이제 좀 남자들이 변화해야 된다는 그 생각에 책을 많이 읽었답니다. 관련된 책을. 그러다 그 한 가지 핵심을 자기가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를 위해서는 정말 노력해야 되고 좀 용기를 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 어제 동창생의 아내들 중에 한 분이 그랬잖아요. 아무리 마음 열 가지 사랑한다는 마음이 있더라도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것처럼 그 마음을 이제 남자들은 아내가 안 해주겠거니 하고 그 마음에만 묻어둘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변화하고 내가 노력하고 용기할 때 용기를 냈을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도 이것을 몰랐을 때는 아마 이런 그 동영상 보면 살기 위해서 정말 처절한 몸부림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서로 주고받을 때 서로가 치유되고 점점 이해되면서 편안함을 누린다 그랬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여기서 이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은 정말 느낌이나 감정 그대로 내 안에 묻어드는 것.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꼭 그것을 얘기해야 돼? 그래, 얘기해야 돼. 이렇게 되잖아요. 그것이 실제적으로 몸으로 사랑한다 그랬어요. 이 남편도 얘기했죠. 몸으로 사랑하니까 나도 편안해지더라는 거예요. 나도 좋아지더라는 겁니다. 전에는 전혀 그런 것을 맛보지 못했던 거죠. 사랑하니까 나도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행복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굉장히 행복하고 기뻐지더라. 네. 그렇게 이제 전염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보자 이렇게 다시 준비했는데 딱 두 가지가 틀린 걸 알았죠. 남자는 성취감에 있고 여자는 관심에 있었다. 남자들은 뭔가 이렇게 이루어서 의시되려고 하는 거예요. 아내에게 그 좀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런 것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그 여자들보다 더 그것은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들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아내가 나를 무시하면 다 소용이 없어요. 그 남편은 항상 위축된 채로 자신감 없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천한 직업을 가졌더라도 내 아내가 바로 내 가장 가까이 무촌인 내 아내가 떳떳하게 여기면 그 사람은 당당하게 다니는 거예요. 내 아내가 가장 나의 사랑하는 아내가 나를 떳떳하게 하거든요. 그것처럼 자신감 얻는 건 없는 거예요. 인정받을 때 나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할 때 남자들은 힘이 난다 그랬잖아요. 실제가 그렇습니다. 남자들은 아기 같아서 정말 단순해서 그런 것에 힘을 얻곤 해요. 그런 남자들이 어떤 그 아내에게 뽐내는 말을 하거나 뭐 성취된 어떤 그런 것을 얘기하는데 남편을 뭔가 좀 더 나아지게 하려고 또 변화되게 하려고 그래서 이제 아내의 역할을 내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자꾸 개선점을 얘기하고 개선하려고 하면은 남자들은 내가 바본 줄 아나? 예. 왜 내 능력을 이제 무시하는지 내 어떤 그런 것을 인정해주고 거기서 이제 일종의 공감이죠. 그래 해주면 내가 더 힘있게 일을 할 텐데 어떤 것에 있어서 개선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나의 어떤 자격지심 이런 것이 더 크게 오기 때문에 거부감이 강하게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내들은 반대로 오늘 있었던 얘기를 남편을 딱 보는 순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남편을 염두에 둔 얘기가 아니죠. 편안하게 오늘 한 얘기를 쭉 얘기하려는데 남자들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해결하려고 한다 그랬죠? 그 문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 거야. 자기 나름대로 문제를 파악하고 답을 내려버립니다. 답답한 겁니다. 그냥 공감해주고 얘기 들어주고 같이 귀 기울여주고 관심만 쏟아주면 그 만족이 탁 채워질 텐데 돈을 많이 갖다 주고 항상 여러 가지 사랑한다는 말은 하지만 내가 정작 말을 할 때 귀 기울이는 것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럼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것이 계속해서 남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해도 뭔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개선하려고 하는 것과 해결책, 답을 주려고 하는 것만 우리가 서로 조심하면 인정해주고 사랑을 느끼게끔 공감해주면 모든 부부의 관계는 아주 편안해진다. 남자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그냥 이것도 이제 어렵지 않게 하려고 원리만 말씀드렸다고 이제 하지만 또 어려운 분이 있으실까봐 그냥 아내가 딱 말을 하면 그 아내의 말에 이중 언어니 뭐니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 말만 정말 아이들하고 대화할 때 대화법 있잖아요 맞장구 이제 예를 들어서 오늘 너무 피곤해요라고 하면은 남자들은 전에는 그랬죠 내가 남편의 그 역할 구실을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아내를 피곤하게 한 것 같아요 피곤하긴 뭐가 피곤하냐고 나는 아침 새벽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그냥 상사들 눈치 보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그래 그 남편 앞에서 피곤하다는 말을 해? 낮잠 푹푹 자면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 아내 입장에서는. 그럴 때는 좀 재치 있는 사람 이런 서로의 다른 면을 아는 사람들은 딱 얘기해 주면 좋은데 오늘 많이 피곤했냐고 무슨 일이 많았느냐고 하고 물어봐 주면 굉장히 좋잖아요. 그냥 말 피곤하네 그러면 많이 피곤했어. 아이들하고 대화법 똑같죠. 맞장구만 쳐주면 됩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 또 나오겠죠.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에 많이 힘들었겠구나. 공감해주고 동조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걸 굳이 그냥 나랑 빗대가지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저도 그랬지만 무슨 얘기만 하면 내가 부족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그것을 없애고 나와 상관없이 하는 얘기고 그냥 내 말을 들어달라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얘기만 잘 들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그것이 자꾸 이제 남편의 어떤 역할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해결책을 주고 답을 주려고 하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 참으시면 되는 겁니다. 다르긴 참 많이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간단한 것인데 여성학이라는 책이 굉장히 두껍게 나오는 것 같아요. 파고들면 엄청나잖아요. 그 9월 달에 그래서 어떤 분은 부처가 왜 출가했는지 이해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공자도 성인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아내가 악체인 거 보면 아내 못 다룬 것 같아서. 그 정도로 어렵다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그저 그 아내의 말 그 자체가 나와 나의 어떤 남편의 어떤 그런 부족함을 인한 항변이고 불만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감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 답이다. 그렇게만 생각하셔도 충분할 겁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첫눈에 딱 반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모든 동물들도 다 마찬가지랍니다. 딱 반하는데 반하는 것은 본능적인 거라는 거예요. 무의식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자체는 제어가 안 되죠. 왜 처음 봤는데 왜 자꾸 눈길이 가고 사랑의 감정이 싹 트나 아무래도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것은 미상핵이라고 하는 것이 그 갑자기 뇌에 우리가 본능적인 것, 우리가 그 의식을 하지 못하는 어떤 뇌 구조가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오래 가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엄청난 그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열정적인 사랑을 쏟으면 수명이 짧아진다는 거예요. 그거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열정적인 사랑이 있고 900일이면 식게 되는 거예요. 식으면 이제 그 사랑을 애착으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마치 그 사랑의 그 열정이 식으면 사랑도 식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년 이후 된 그 부부들이 5년, 10년 되면 의무감으로 무덤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 단가이 세대는, 일본의 단가이 세대는 10분의 1만이 부부가 같이 잔다는 거 아니에요? 따로따로 자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눈에 반한다 하는 것, 그것은 사랑을 느끼는 거죠. 그 사랑을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느껴서 그 열정적인 사랑으로 함께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열정이 식으면 그 다음에 애착의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사랑해야 되는 단계라는 거예요. 사랑을 느끼는 것은 서로를 결합해주기 위한 것이었고 그 다음에 열정이 끊어지면 사랑이 식는 게 아니라 이제 사랑을 해가야 되는 겁니다. 두 사람이 900일 동안 충분히 사귀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서로에 대해서 잘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열정적인 사랑은 없더라도 편안함은 있다는 거예요. 편안함. 그 편안함을 점점 키워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무덤덤한 가정이 안 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이분들 보세요. 처음엔 막 던지고 뭐 그랬다 그러잖아요. 뭐 조금 한두 마디 하면 쌈하고. 그런데 하루 종일 눈을 마주치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분 동안 눈 마주치고 이렇게 하고 있을 수 있어요? 아내하고 남편하고 이렇게 하고. 정말 해보셨나요? 한번 의식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대화할 때 눈을 마주치면서 얼만큼 대화할 수 있는지. 정말 해보십시오. 하루 온종일 그렇게 하고서도 아무렇지도 않는 그런 부부가 실제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내들은 그러한 이제 남편들을 잘 모르는 남편들을 자존심 내려앉고 부부끼리 무슨 자존심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저희들도 이제 저도 이걸 알고 나서는 대화를 할 때 이렇게 이제 그 맞장구 그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맞장구를 쳐주는 거예요. 촉 쳐주다가 아내가 이게 좀 긁는 소리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제가 그래요. 그건 개선인데. 그러면 저희 자매가 이제 알아들어요. 그렇게 서로가 그 남편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는 어제 또 부부싸움 왔다는 분도 계시던데 그게 부부싸움 할 일이 아닙니다. 서로 이것을 얘기하고 이러하니까 서로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변화를 위해서는 서로가 공감해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부부관계가 되자 하고 하나하나 대화를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눈을 마주보고 대화를 해도 실증이 안 나는 그런 대화가 될 겁니다. 이제 오늘부터 꼭 가셔서 그 형제님들은 꼭 해보십시오. 맞장구 맞추는 겁니다. 나랑 상관없는 말이라기보다는 나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건 확실한 거예요. 나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격증이 갖지 마시고 피의식 갖지 말고 그냥 그 말에 맞장구 맞춰보라는 거예요. 계속 맞장구 쳐주면 아주 재밌습니다. 대화하는 게.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이제 50대 되면은 남자들은 참 이게 저 여성 호르몬이 많아져가지고요. 이 내적으로 점점 내성화되잖아요. 그래서 그 활발하던 남자들이 점점 여자처럼 돼가는 거예요. 집에만 잡고 있는 겁니다. 집에만. 나가기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점점 외향성이 되죠. 이제 남자 호르몬이 많아져서. 점점 막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 그때부터 이제 그, 뭐죠 이게? 예? 큰 그, 예? 뭐라 그러지 이건? 그 솥이 필요한 거죠 이제. 예. 솥 딱 끓여놓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예. 만나는 분들마다 전부 다 친구잖아요. 그냥 앉았다 하면 친구예요. 아유, 어디서 왔어? 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뭐 얘기가 되는데 남자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공원 벤치에 가면 할아버지들은 벌써 딱 앉아있는데 전혀 상관없이 앉아있어요. 할머니들은 그렇게 얘기할 게 많아. 그냥 뭐 사돈팔촌 다 얘기해서 얘기하잖아요. 너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이제는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남편들은 정말 변화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용기를 내야 됩니다. 그것이 사랑이 유지하는 길입니다. 그건 처절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것을 이 동영상을 보면서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100일과 300일 뇌스캔 결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본능의 중추 미상액에서 이성적 판단을 담당하는 대뇌피질 부위로 뇌의 활성이 옮겨가 있었다. 놀라운 것은 미상핵이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6개월 전 열정을 불태우게 만들던 미상핵은 그 빛을 잃었다.
어떤 그 보상과 관련되어 있다든지 소위 말한 도파민과 관련되어 있던 그런 부분의 활성은 점점 줄어들고 사람이 이렇게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좀 말하자면은 머릿속에서 좀 더 이성화되는 그런 부분의 어떤 피질의 활성은 점점 증가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사랑은 시간이 경과되면서 어떤 본능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이성적인 측면으로 변화가 되고 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한 과학자가 열정적 사랑의 유효 기간을 밝혀냈다. 그 기간은 보통 900일을 넘지 않는다.
Between 18 and 30 months. After one year, it has declined by about 50%. So if we say here it's about one year after the beginning of this infatuation. And then it continues to go down, but at some point it stops declining. If a couple stays together, it stops declining. And then it fluctuates over time. So long-term couples are sometimes feeling a little more in love with their partners, maybe other times a little less in love. And so they have those fluctuations over a long period of time. Some couples, when they reach the point where romantic, they just
break up.
The relationship ends because
열정이 지속되는 기간은 900일 정도. 하지만 열정이 하향 곡선을 그리는 시기는 이보다 훨씬 빠르다. 사귄 지 대략 1년 후쯤이다. 이 시기 많은 연인들이 헤어짐과 사랑 두 가지 갈림길을 서게 된다. 결국 열정의 빈자리를 애착 등의 다른 사랑으로 채우지 못한 커플은 이별을 맞이한다.
열정적인 그야말로 막 불타는 세기의 사랑을 하시는 분들 그런 경우에서 왜 사랑이 그렇게 쉽게 식고 쉽게 문제가 되고 하느냐 하면 열정을 사랑으로 착각한 거죠. 근데 그거는 사실은 사랑의 정말 한 요소밖에 되지 않거든요. 근데 그 열정을 가지고 열정인 상태에서 나머지 부분들을 얼마나 잘 만들어 나가느냐 하는 건 그 사람들의 능력이에요.
세월의 흐름 속에 사라지는 것은 열정일 뿐 사랑이 아니다. 이제 사랑은 흥분과 열정에서 편안함과 애착으로 그 형태가 대체된다.
So when people are infatuated, if you ask them how they feel, they say, I'm in love. If they're in this attachment phase, they've been together for a while, they feel more, you know, secure and comfortable and at home with each other than excited, they say they love each other. And I think that's not an accident that they use those terms differently because they're talking about very different kinds of feelings. Infatuation feels different than attachment. And there are different brain chemicals associated with it, different behaviors associated with it. Those are just two very different ways of feeling love.
이제는 사랑에 빠졌다가 아니라 사랑한다는 단계죠. 애착 단계로 가고 서로 편안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는 사랑해가는 관계. 그래서 살림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서로를 살려주는 삶이다. 그렇게 부부관계에 먼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부관계를 그 좋은 환경으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런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자라서 독립할 때 건강하게 독립하는 것인데, 먼저 우리가 독립을 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좀 더 정리하고 넘어갈 부분들이 이제 뭐랄까요, 학업적인 것, 그다음에 이제 정체성에 관련된 것들인데 그런 것들도 좀 그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공감의 능력은 서로를 편안하게 해주고 서로를 사랑하게 한다. 사랑을 이제 서로 느끼는 거죠. 내가 사랑을 베푸니까 상대방이 행복을 느껴요. 그럼 나의 행복이 되는 것을 느끼면서 더욱더 사랑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이 힘들지 처음에 시작하면 그런 것을 맛보게 되면 계속해서 행복감을 맛보려고 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자녀의 마음속에 심어주기만 하면 자녀는 결코 인생을 함부로 살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 사랑 때문에 인생을 값지게 살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이제 정체성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 아이들의 안에 있는 내성, 그 죄성만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9월달에 아킬라라고 하는 일본 만화 영화 보셨죠? 그 만화 영화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포레스트 검프라고 하는 영화는 굉장히 좋은 영화고, 만약 이거 권하는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숨어 있는 것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 보조기 하고 있는 아이에게 돌을 던집니다. 그걸 아무렇지 않게 바라보는 아이들은 죄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약자에게 돌 던져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 사고 이면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약자에게 돌을 던졌는데 선생님이 뭐라 그러면 왜 그러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 그 정도로 이게 자기도 모르게 변합니다. 그런데 아예 그것을 민족성을 바꾸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토바이라고 하는 것을 1988년도에 오토바이라고 하는 것을 그 미리 거기에 이제 그 삽입시키고 10년 후, 20년 후에 생산할 것을 생각하고 제작하잖아요. 그림을 그리잖아요. 디자인해서. 그러면 그 아이들이 청소년 때 읽으니까 커서 오토바이를 타고 싶은 나이가 되면 충분히 그것을 살 거란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한국 사람의 민족성은 너무나 점잖은 민족성이라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아무리 이렇게 200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투자를 해서 만든 애니메이션인데 그걸 통해서 상술을 계획한 건데 그 상술의 상술이 허사가 되면 안 됐기에 애니메이션 곳곳에 강한 폭력성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폭력을 보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웬만한 폭력성이 가미되지 않으면 이제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더 큰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되다가 자기도 모르게 우리의 그 점잖은 민족성까지도 말살이 되고 이 아이들이 커가지고 오토바이를 보면 당장 타고 싶은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두려운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민족성이 최고 훌륭한 민족성이라고. 같은 그 황인종 중에서도 한국 사람만이 최고라는 거예요. 사할린에서 러시아로 이제 이주시키다가 한국 사람들을 그냥 막 버리다시피 해놨잖아요. 시베리아 벌판에. 그리고 다시 가서 죽었을 줄 알고 갔는데 오히려 몇 개월밖에 농작하지 못하는 그 동토의 땅에서 경작하면서 살고 있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그렇게 이 적응력이 강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간에 뭐든지 빨리 적응하고 모방을 빨리 하고 쉽게 남의 것을 이렇게 내 것으로 만드는 재주가 있습니다. 참 특이한 민족이에요. 젓가락질도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잖아요. 보통 손재주가 아닌 거예요. 그런 아이들, 이 아이들이 그리스도인,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성만 가지고 우리가 아이를 그 지도하는 데 있어서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컴퓨터도 있고 매스미디어도 있고 이 아이들이 갖고 있는 뭐 명예나 어떤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세계의 그 가치관, 이런 것도 신앙이 굉장히 그 적이, 상대적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합니다. 정말 악의 영들의 모략이 너무나도 많은 이런 시대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를 겪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잘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게임에 빠지면 쉽게 헤어날 수 없는데 우리는 이런 유혹은 받지 않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간혹 가다가 아빠는 그러지 않았어, 엄마는 그러지 않았어.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것은 답답한 거예요. 정말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여기 초등학생들이 도박에 빠진 거, 그 카드를 가지고 도박에 빠진 것을 보여줄까 하다가 그것도 너무 세상적인 것 같아서 제가 그건 뺐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그 특이하게 생긴 일본 만화 영화에 나오는 그 카드인데 그 카드 가지고 도박을 합니다. 그 카드는 사가지고 이렇게 뜯어보기 전까지는 어떤 카드인지 몰라요. 그래서 유리한 카드는 10만 원까지도 하는 거예요. 그 한 장에. 그런 걸 가지고 아이들이 그냥 게임장에서 엄청나게 그 도박을 하고 있어요. 그 초등학생들이. 그런 것이 많습니다. 꼭 우리가 알고 있는 PC방이나 뭐 이제는 고루한 뭐 그 노래방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유혹거리가 많은 세상들에 우리 아이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스의 정체성,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는 겁니다. 가정교제, 그리고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세상에 내보내야 될 텐데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좀 우리가 스스로 자문해 봐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정말 그 가장 훌륭한 교육학책이 성경이라고 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아이들의 교육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참 공부 때문에 신앙생활을 미루는 분들이 있어서 참 마음 안타까워했는데 제가 이 그 학부모 학교를 하면서 제일 많이 도움을 얻은 분들, 물론 이제 교육전도인들한테 많이 도움을 얻었지만 제일 많이 얻은 분이 구리교회 정승용 전도사님이라는 분인데 제가 그분 이름 걸었냐면 그분이 제가 보기에 교육에 관한 이해에 대해서 아주 남다른 분이에요. 제가 이게 보면은 그분이 많은 동영상을 여기저기 이렇게 그 구해주고 또 필요한 어떤 그런 것을 같이 이제 교제하면서 많이 이렇게 이끌어왔어요. 그분이 공부에 대해서 신앙과 이렇게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하던데 그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 수학 문제인데요. 수학 문제 보이시나요?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을 그림과 같이 겹치지 않게 빈틈없이 계속 붙여나간다. 가장 아랫부분의 정사각형이 50개가 되었을 때 실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의 둘레길이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일 때 그 세 개일 때는 밑에가 두 개일 때는 이렇게 정확하게 반반씩 이렇게 붙인다는 거예요. 밑에가 세 개일 때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길이, 이거 한 변이 1일 때 이렇게 길이와 이렇게 길이, 이렇게 길이죠. 그다음 이렇게 길이를 둘레 길이를 구하라. 그러면은 요거를 봤을 때 3 곱하기 3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3 곱하기 3 하면 되는데 이 아이는 밑에가 정사각형 50개가 되었을 때 둘레 길이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쫙 그렸어요. 50개가 되도록 그렸어요. 50개가 되도록. 이거 쉬어볼래다가 모셨습니다. 50개가 되도록 쫙 쉬었어요. 그리고 이제 했는데 틀렸어. 50 곱하기 4 하면 되는데, 그죠? 틀렸어요. 참, 이게 불굴의 투지야. 이 아이는 참 어떻게 보면 희망이 있어요. 포기 안 하고 했거든.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했거든, 생각을. 그러니까, 50개를 한다니까 말 그대로 50개 나올 때까지 그냥 계속 그려나간 거예요. 이거 하느라고 다른 문제 못 풀었겠죠? 계속 50개 나왔어요. 세봤겠죠? 이게 몇 개가 50개 딱 해. 그러고 나서 이걸 쉬는데 틀렸어, 또. 쉬는데. 다른 아이 같으면 포기했을지 모르는데 이걸 했다 그러면은 이게 위기가 기회다. 이걸 가지고 잘만 아이를 얘기해주면 이 아이는 그 생각한 것을 더 발전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왜 너는 이렇게 했느냐. 그 50개가 나올 때까지라 그랬으니까 다 그려봐야 될 거 아니냐. 그거보다 좀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이게 자꾸 해나가는 거죠. 답을 가르쳐주기보다는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왜 하나일 때하고 밑에가 두 개일 때하고 세 개일 때를 이렇게 예로 드러났을까? 자꾸 하다 보면 아이가 도출해낼 겁니다. 몰입이라고 하는 거 보셨죠, 몰입? 뉴턴이 미적분을 할 때 그 공식을 그 고등학생들이 배우는데 중학생들 가지고 그리고 공부를 이렇게 잘하는 아이들이 아니라죠. 중간 정도의 아이들한테 3일 동안의 시간을 두고 한 문제를 풀어보라고 한 겁니다. 약간의 도움은 줬지만 전혀 그 미적분을 모르는 아이들한테 풀어보라는데 3일 만에 다 푸는 것을 보셨잖아요. 누구든지 몰입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거 보면은 속상한 거죠. 그래서 그냥 어떻게 이렇게 이럴 수가 있냐 그러고 혼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생각했다고 하는 건 굉장한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생각 정말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더 우리가 발전시키자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전도사님은 어떻게 공부와 신앙을 결부시켜서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수학 문제를 딱 보면은 먼저 수학 문제를 파악해야 되겠죠? 그 답, 요구하는 답, 요구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 것이 시작입니다. 수학 문제 풀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문제를 풀이 하죠. 무엇을 요구하는지 정확히 알았으면 이제 내가 지식을 쭉 막내해가지고 그걸 풀어나갑니다. 공식을 모르면 이 아이처럼 이렇게 해야죠. 어떻게 해서든지 풀려고 노력을 해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를, 그 답을 해결했을 때 그 성취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수학 문제를 푸는 과정이 그렇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를 부딪히면 우리는 그것을 당연히 알고 있는 지식으로, 지혜로 그 어려운 것을 해결해야 되겠죠. 많은 듣고 배우고 묵상하는 가운데 얻은 그 하나님의 지혜가 그 어려움을 쉽게 딛고 일어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이겨냈을 때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은혜를 얼마나 성취감, 그것을 만끽하겠어요. 하나님 은혜, 그 사랑을 얼마나 느끼겠어요. 그 다음엔 자신감이 있겠죠.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점점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나갈 겁니다. 또 한 가지, 이분이 참 재미있는 게 논술고사를 하기 위해서 논술 그 시험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학원을 가는데 120만 원의 학원비를 내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 짧게 하느라고 이제 돈을 많이 내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꼭 논술고사 꼭 학원에 가야만 되는가 이제 그런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예요. 이제 논술고사 이제 문제 보면요. 이거 보면 핑퐁 대화라고 하셨죠? 자, 자녀의 학원 반 레벨 그 수준 때문에 엄마들이 자존심 상해하고 좋은 학군으로 위장 전입도 못하고 마다하지 않는 걸 보면 역시 교육열 왕성공화국이다 그랬는데 보세요. 이거 보면 하지만 학원에 보내고 과외만 시켜주면 우리 아이 교육만 교육 만사형통일까 아니다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 특히 논술은 부모의 참여가 필수다. 논술은 모범 답안이 없고 자신의 사색과 논리를 글로 풀어내야 하기 때문에 수학처럼 계량적으로 채점할 수 없다. 그렇다고 일기 검사 같은 것도 아니다. 모범 답안은 사실은 없는 거예요. 세계 문학 전집을 통째로 선물하거나 도서 대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도 왕도는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왕도냐 하는 거예요. 논술은 무엇보다도 아이와 생각을 나누고 토론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아이가 책에서 어떤 점을 느꼈는지 책의 핵심 내용은 제대로 파악했는지를 함께 이야기해 보아야 한다 하는 거예요. 부모가 함께 핑퐁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논술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을 조리 있게 잘 정리해서 글로 표현하는 것이 논술이라면 우리 아이들은 얼마나 잘 그런 것에 길들여져 있냐는 거예요. 간증이 그렇잖아요, 간증이. 자기의 것을 충분히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면서 어려운 것 같은 것을 어려운 점을 아이들과 교제 나눕니다. 그것은 자기의 어떤 생활을 경험한 것을 아이들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아이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이겨내는가 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귀중한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교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이들하고 교제하면서 아이들의 생각을 자꾸 물어보는 것. 그래서 아이들의 어떤 그런 것을 공감해주고 같이 격려해주고 그리고 지금은 비록 부족하지만 참고 바라고 믿고 견뎌주는 그런 그 과정 속에서 아이들은 생각하고 사고의 폭을 넓혀가는 겁니다. 그래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지혜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다 그랬죠. 그 아이들과 교제 나누는 가운데 아이들은 점점 배워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다니 구원받은 아이들이라면 반드시 구하는 만큼 아이들에게 총명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거룩하고자 하는 만큼 거룩해진다 그랬잖아요. 전능자의 기운이 그 아이들에게 총명을 줄 겁니다. 그것은 아이가 4시간 공부해야 되는데 교회에 나와서 그 일요일 날 교회에 나와서 2시간을 4시간 공부할 거에 2시간을 공부 못했다면 2시간 동안 정말 4시간 공부한 것처럼 집중력 있게 공부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실제로 2시간을 공부했는데 4시간 공부한 것처럼 했다면 이 아이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의 응답을 들어줬다고 하는 자신감, 그 성취감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좋은 기회, 그런 것을 공부 때문에 신앙을 접으라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이들에 가르쳐줄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성정체성, 어제 이제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은 우리를 본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3세에서 6세가 성정체성을 갖기 시작한 아이들입니다. 그때 되면은 어떤 아이들은 그 자기의 그 생식기를 가지고 장난 놀기 시작하는 아이도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자꾸 이제 그 호기심, 신기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잘 이제 그 깨끗하게 이제 관리해야 된다고 가르쳐만 주면 되는 거죠. 그때 아이들은 아들이라면 자신의 엄마가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아빠가 가까이 오는 것을 싫어하는 겁니다. 상대적인 적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럴 때 부부가 서로 좋은 관계,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지만 그 아이는 올바른 성정체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내가 엄마가 너무 좋은데 아빠가 싫은 거예요. 가까이 오는 것도. 그런데 두 부부가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좋아하는 엄마가 좋아하는 아빠, 저렇게 저런 남성상이 돼야 존경받는 저런 남성상이 돼야 내가 엄마 같은 아내를 얻겠구나 하는 성정체성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딸은 아빠에 대해서 그러겠죠. 엄마가 가까이 오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가 엄마랑 사이가 너무 좋은 거예요. 행복한 부부인 겁니다. 그러면 나도 저런 멋진 아빠와 결혼하려면 엄마, 존중받는 엄마의 그 모습, 여성상이 돼야 되겠다 하는 성정체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교육의 대부분은 부부 교육이 먼저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부부 관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안정을 주거든요. 안정을. 사랑도 결국은 열정에서 애착으로 갈 때는 편안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메슬로의 법칙은 무조건 안정 때문에 우리가 자아 성취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편안함.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이 그렇게 우리에게 안락감을 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편안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우리를 본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행위를 아이들이 따라하는 겁니다. 자녀의 독립, 떠나보내기. 이제 충분한 준비가 되셨으면 떠나보내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업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은 조금 준비를 해야 되고 우리가 떠나보내기 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담겨 있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먼저 부와 미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는데 엘렌이라는 그 토플러라고 하는 그 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청소년들과 대화한 이제 얘기인데요. 우리가 배울 점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부 그러면 돈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부를 돈은 부의 한 요소지 부의 대변은 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이제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3의 물결이라는 이제 책을 쓴 유명한 분인데 우리는 원래 직업이 있고 그 다음에 제2의 직업이 있는데 제2의 직업은 가사 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가치 있는 거죠. 굉장히 그 자체가 사실은 가치 있는 겁니다. 그 변화를 위한 노력과 용기 그건 정말 가치 있는 거예요. 제3의 직업이 뭐냐면 이제 그런 세상이 왔는데 예를 들면 그 현금 지급기 있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건데 현금 지급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그 넓은 땅덩어리니까 그러겠지만 20만 명의 은행원이 일자리를 잃었대요. 그것을 대체하는 사람이 필요 없으니까 이제 내가 가서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떤 회사에서 은행에서 해주던 것을 이제 우리가 하게 됐다는 거죠. 세 삼의 직업인데 그거에 대한 것은 내가 투자한 만큼 뭐 보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에서 나의 그 만족감이 있고 행복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TV라고 하면 TV를 방송국에서 프로듀서가 제작해서 일방적으로 보여줬는데 이제는 반대가 되는 거죠. UCC라는 것도 아시죠? 인터넷에 유저들이 그 인터넷 세대들이 올린 동영상들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사회에 엄청나게 영향이 커집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 보는 시청자 입장에서 제작을 하는 거예요. 제작을. 그래서 모니터링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이 전부 다 반영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함부로 할 수도 없어. 어느 정도냐면 대통령도 함부로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런 이제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얼마만큼 아이들을 그 변화에 맞춰서 교육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빨리 독립하지 않으면 정말 아이들은 뒤처진 아이들로 놔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대학 나와도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 그런 것에 미래를 내다보게 하고 그런 것에 이제 눈 떠서 생각하게 하고 사고하게 하는 그런 것이 중요한 때입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토플러 박사는 미래가 궁금하다면 부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라고 말한다. 과거 농업사회에서 현재 지식정보사회로의 변화는 좀 더 잘 살아보자는 욕구에서 출발 부를 창출하기 시작했다. 토플러 박사는 미래의 부를 창출하기 위한 것으로 시간, 공간, 지식을 언급한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시간이다. 토플러 박사는 각 기관과 조직들의 변화 속도를 9대의 자동차로 비유한다. 기업과 NGO, 가족은 변화가 빠른 반면 정부 조직과 학교, 정치와 법은 변화가 늦어 각가지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한다. 결국 사회의 모든 시스템이 변화 속도를 맞춰야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 부를 창출하는 두 번째 기반은 공간이다. 현재 부를 만들어내는 공간이 전 세계로 확장되고 있고 그 장소도 끊임없이 바뀌고 있다. 토플러 박사에 의하면 조선술과 항해술이 발달됐던 중국의 부가 산업혁명으로 유럽과 미국으로 옮겨갔다가 최근 지식정보화 사회로 급변하는 아시아로 다시 이동 중에 있다. 부창출 기반의 마지막은 바로 지식이다. 이미 지식은 고도의 기술과 과학 발달로 이어져 부의 원천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변화가 빨라지면서 지식이 쓸모없는 지식, 즉 무용 지식으로 바뀌는 속도 역시 빨라지고 있다. 때문에 토플러 박사는 미래의 부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무용 지식을 골라내고 유용 지식을 찾아내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지식은 이제 미래 사회의 자본인 것이다. 결국 토플러 박사가 말한 시간, 공간, 지식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알아내는 것이야말로 미래의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이다.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책을 하나 이렇게 보면은 그 책이 나왔을 때 신간이다 새로 나왔을 때 적어도 뭐 50년 이렇게 수명을 가졌어요. 그런데 점점 줄어들어서 이제는 3개월. 어떤 책은요 컴퓨터 같은 책은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익히기 위해서 나온 책인데 그 책이 나오자마자 버전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 그 책 쓸모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세상이 너무 빨리 변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옛날의 생각을 가지고만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공부만이 이제 살 길이라 이제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막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막 나름대로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에 있을 때 교무부장이 국문학 박사였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박사까지 과정을 밟아서 박사가 됐는데 진급에도 그게 많이 유리합니다. 근데 박사가 됐는데 하루는 수업 갔다 와가지고 굉장히 기분 좋아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논문의 제목이 뭔지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기분 좋게 그 하루를 진도를 딱 멈추고 그냥 그 얘기를 해줬답니다. 애들이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시간에 갑자기 그 끝나고 내려오더니 교무실에 교과서를 탁 내던진 치더니 도무지 못해 먹겠다는 거예요. 어줍지 않은 지식 가지고는 선생도 못해 먹겠다는 거예요. 아이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먼저 시간에는 아이들이 물어봐서 아주 기쁘게 수업을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아이들이 질문을 해달라는 거예요. 질문을. 도대체 너희들이 그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알려준 그 논문의 주제 그거 가지고 참 재밌게 들었는데 그걸 인터넷에 딱 쳤더니 그 반박하는 전문자리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1,500원 들었답니다. 1,500원. 그랬더니 쫙 그 뽑을 수 있었고 그걸 친구들하고 나눠서 그 반대에 되는 그 얘기 왜 이렇게 반대를 하는지 그 이론을 가지고 질문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게 진짜 어줍지 않은 지식 가지고는 못해 먹겠다. 나는 정말 많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이 논문을 써낸 건데 이 아이들은 단 몇 분 만에 길어야 30분 만에 그것을 인터넷에서 뽑아가지고 나를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지식은 공유하는 지식이지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공부해서 남주냐 이거는 지나간 시대고 이제는 공부해서 남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일종의 리눅스 같은 겁니다. 리눅스라고 하는 컴퓨터 체계에는 시스템 체계는 핀란드의 한 청년이 만든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그 운영 체계가 마음이 이제 안 들었던지 자기가 리눅스의 최초의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인터넷에 딱 올려놨습니다. 올려놨는데 많은 프로그래머들이 그걸 딱 보더니 이거 좋은 건데 그래서 거기다 자꾸 이제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훌륭한 그 컴퓨터 운영 체계가 된 거예요. 그게 IT인데 그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사와 경쟁사가 된 겁니다. 그것은 결국은 한 사람이 시작했지만 그걸 누가 만들었다고는 아무도 얘기 못해요. 왜냐하면 그 작품에 계속해서 프로그래머들이 자꾸 첨가해서 아주 훌륭한 작품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의 작품이 나온 건데 그것은 그 핀란드 사람이 맨 처음에 만들었지만 그 사람은 돈을 축적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 공개했으니까. 하지만 그것이 발전에 발전을 해서 많은 사람이 손을 내서 발전했기 때문에 그 운영체계로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오늘날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좀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정말 공부 잘하고 못하고 어떤 그런 것의 기준을 이제는 조금 달리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하게 저희가 이제 아이들 이렇게 보면은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공부 외에는 자꾸 생각 안 하려고 그래요. 공부 외에는. 그 공부 가지고 어떻게 뭐 진로 막 이런 것만 이제 주로 생각합니다. 굉장히 이제 생각하는 것이 그 법 쪽에, 그 다음에 그 의사, 네? 그 다음에 특별한 어떤 거 없으면 전문인 쪽으로 이제 석사, 박사 뭐 이렇게 나가고 뭐 이런 거예요. 그 외에 그걸 가지고 뭔가 하려고 안 그럽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뭔가를 이렇게 궁리를 합니다. 살궁리를 하는 거죠, 살궁리. 공부를 못하니까 뭐든 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뭘 해서 먹고 살까? 이 살궁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생각이 많아져서요. 아이디어가 많아지는 겁니다. 저도 중학교 때까지 시골에서 뭐 얼마나 이제 저하겠어요. 저는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는데, 고등학교 올라가서 참 재밌는 거예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야, 이 수학이라는 게 숫자를 이렇게 풀어내는 게 아니고 이게 생각하게 하는 거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아, 이게 생각하게 하는 거구나. 그 생각이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재밌어져가지고, 대학교 때는 한 학기 동안 교양을 배웠었는데, 처음으로 A 플러스라고 하는 거 맞아봤어요. 수학만 100점 맞아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맞아봤어요. 생각하는 게 굉장히 좋았어요. 요즘은 잘 그렇게 안 하는데, 해간 생각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제가 이제 제일 좋아하는 취미가 뭐였냐면, 명동에 앉아가지고 사람 얼굴 보는 거. 지나가는 사람들 얼굴 구경하는 거예요. 어쩜 그렇게 재밌는지 몰라요. 저 사람 속마음은 뭘까? 지금 어떤 뭐 생각을 할까? 막 이런 거. 제가 전공이 조각이다 보니까 그런 어떤 얼굴, 그냥 제 보기 시작에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친구 후배 애들인가? 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생각이란 생각은 생각할수록 생각나는 게 생각이므로, 생각이란 생각은 아예 생각하지 않는 생각이 현명한 생각이다. 그런 친구도 있어요. 하도 생각이 많다 보니까 별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정말 장난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왜 생각을 또 많이 하게 되냐면, 제가 조각이 전공인데, 전 돌을 못 깨었어요. 돌을 깨고 싶은 마음은 한 번도 생기지 않았어요. 오랜 세월 동안에 만들어진 그 돌은 차마 저는 못 깨겠더라고요. 그런데 나무 조각은 꽤 했습니다. 나무는 어차피 놔두면 썩어지니까 그것은 내가 살려놔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그런 조각은 이제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굉장히 그 고통스러운 인간의 그 고뇌하는 모습을 조각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뇌하는 거. 생각하는 사람처럼 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 같은 사람들은 생리적으로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이 팔꿈치를 오른손으로 했는데 팔꿈치를 왼 무릎에다 이렇게 대고 있어요. 잘 생리적으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아주 깊은 생각을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지옥의 문에 둔 겁니다. 지옥에 들어가는 문 앞에 있는 거예요.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생각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걸 생각하면서 고뇌 찬 인간의 모습, 전 생각하는 게 이제 그런 거예요. 뭐 아주 그런 걸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포장마차나 이런 데 가면은 아주머니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왜 싸우냐면 슬슬 건드려요. 일부러 건드리면 포장마차 아줌마가 막 화를 냅니다. 화를 내면서 뭐 학생 왜 이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 막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냐고 그러면서 막 왜 포장마차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막 나와요. 막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열심히 듣는 거예요. 그러셨군요. 그러면 막 얘기해요. 막 그러면 간접적으로 그 생애를 배울 수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일부러 건드리고 배우고, 예. 그런 걸 참 좋아했는데, 어느 날, 노가다란 거로 뭐지? 막노동, 그냥. 예. 막노동 하는데, 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하루에 시멘트를 이렇게 날라주면 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만 원이라는 소리에, 그때 잡부가 한 7천 원 정도 했거든요, 하루에. 근데 만 원을 준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얼추 나고 갔는데, 3층 옥탑입니다, 3층 옥탑. 3층 옥탑은 몇 층으로 치냐면요. 3층 옥탑은 몇 층으로 치죠? 3층에 옥탑이니까. 3층에 옥탑. 예. 네. 4층 치던가요? 예. 네. 그렇게 높은 데를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걸 내고 하다가 그럴 때 10분을 딱 쉬었는데 얼마나 힘든지 그냥 거기 출석 주저앉아가지고 흐르고 있었어요. 딱 이러다가 퍼뜩 생각나는 게 있었습니다. 아! 이게 고뇌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게 고뇌다. 그러니 나는 얼마나 가식이었나, 위선이었나, 내가 하려고 했던 어떤 그런 것들은 다 사람 눈 속이는 것이지 진짜 고뇌는 이거다 라는 걸 이제 안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를 알자, 실제를.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면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않는 거죠. 사고 없이, 그리고 그런 충분한 생각 없이 어떤 것이 나오면은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 있을지언정 그것이 인정받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아이들은 주어진 책을 외우고 시험 보는 데는 잘합니다. 시험 보고 나서는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사고를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내다보게 하고 이런 것은 물론 책을 많이 읽어야 되겠지만 같이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것, 그게 굉장히 훈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묵상한다는 것, 그 말씀에 그 교훈 받을 게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렇게 묵상을 한다는 것은 굉장한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사회에 따른 아이들은 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한 익숙해진 아이들은, 그게 훈련이 된 아이들은 사회에 나가서도 주어진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그러면 빠른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실한 어떤 그런 것, 그리고 그 사고하는 그것 때문에 비록 맨 낮은 위치에 있을지언정 그 아이들은 성공할 수 있는 위치가 충분히 될 수 있다. 그렇게 우리는 키우자는 겁니다. 그렇게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미래 교육인데, 교육에 대해서도 한 말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교육 이데올로기에 대한 말이 좀 나옵니다. 교육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박사님께서는 교육의 중요성, 또 읽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사실 우리 학생들은 지금 한국 교육에 대해서 많이 상처받고 또 기대감을 잃은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교육 그리고 학교 어떤 모습으로 변화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What we have are schools that were not designed to give you the information and the training and the experience that you need for tomorrow. They're designed to give you the information and the and help you lead a good life in yesterday. Now, teachers and educators are sometimes horrified to hear this. This education, the schools are part of a system. Where did that system come from? And what is it like? And what it is a system that requires certain things. First of all, it's compulsory. Everybody has to go to school. Second of all, everybody starts at almost exactly the same age. Third of all, everybody goes through a similar process. Fourth of all, you do rote and repetitive work again and again and again and again. And you better be there on time. If you come late, you get punished. What are those characteristics? Those are the exact characteristics of a factory. What we have are schools that simulate the life in a factory. And that made very good sense. It prepared young people for jobs and for life in the future. But we know that that's not the future. The future is not more jobs on the physical assembly line. And so what we have are school systems in many countries that were designed for yesterday, not for tomorrow. Now, what does that imply? I don't have a magic formula. Every country and every group and every community should have a diverse. Maybe some kids ought to start school earlier and some kids later. And maybe we need to have, instead of a uniform system for everybody in the public system, we need to have a great variety of schools and types of education and fields of education. The problem is that, as is true in many institutions, not just education, when you talk about changing a system, you immediately run into resistance. And the reason for that is perfectly clear. Some people will benefit from change and other people will not benefit from change. And I would hope that Korea begins to develop a huge experiment in new kinds of education. And if Korea wants to lead the world and it does that, it will have a tremendous advantage.
네.
Because country after country is now coming to the conclusion that what we do, what we're doing now, because country after country is now coming to the conclusion that what we do, what we're doing now is no longer the best form of education.
이게 이제 교육 이데올로기라는 거예요. 제가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김동길 교수 그 누님이 한번 교육부 장관 했었잖아요. 그분은 혼자였기 때문에 처음에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지금 목 달아놔도 뭐 가족도 없고 내가 뭐 두려워할 내가 아니다. 그래서 이 내가 교육부 장관 했을 때 교육을 한번 고쳐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 실패했어요. 많은 그 기득권은 그걸 원치 않는 거죠. 어떻게든 많은 아이들을 그 경쟁시켜야 되는 겁니다. 일부 아이들 실업계나 뭐 특성화 이게 일부로 이렇게 해놓고 나서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아이들을 경쟁시켜서 그 회사에 입사시키려고 하는 것이 교육 이데올로기라는 겁니다. 아예 특목고를 두고 다른 아이들은 특기 적성 교육처럼 교육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나마도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아이들은 전문성이나 이런 데로 가려고 그러지 실제로 그 우리한테 올라가는 데는 없다. 이제 그런 생각에 많은 아이들을 경쟁시켜서 그 하나의 길로 내모는 그리고 몇 퍼센트를 위해서 많은 아이들이 버림받고 소외되는 그런 이제 결과가 초래되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교육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 그 제도라는 것 자체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그것을 다 따라가고 난 다음에 우리는 뒤늦게 이제 아이들의 그 잠재력이 뭔지 그걸 찾아서 헤맵니다. 불건강한 사회가 돼 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아이들의 어떤 잠재력 같은 것을 보면서 그것을 키워나가자. 더욱 이제 공부에 어떤 그런 것을 등하냐라는 말은 아닌데 공부 때문에 아이들을 인격적인 무시는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그렇게 키워나가야 분명히 그 아이들이 자기 신이 갖고 있는 그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동영상이 있는데 그 통찰력에 대한 얘기인데 10년을 내다보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10년 후에도 지금 필요한 일인지 그리고 무슨 책을 읽든 신문을 읽든 10년 후를 내다보면서 이제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교육할 때 적어도 10년, 20년을 내다보고 교육하라 했죠. 지금 아이는 비록 부족하고 미흡하지만 앞으로 아이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빙산의 일각을 생각했죠. 빙산. 그 보이는 아이는 일부분이지만 그 안에 있는 잠재력은 무궁무진한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에디슨의 엄마는 비록 낙제생이지만 그 낙제생인 아들 에디슨 안에 발명가의 그 잠재력이 있음을 알고 격려해서 키워낸 겁니다. 넘어지는 것만 보지 마시고 일어나는 모습을 칭찬해주고 그래서 그 아이가 자신감을 갖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끔 그것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옛날 우리가 살아온 그걸 가지고 아이들을 교육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아이들은 고루해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로 이렇게 문화 정체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많은 부분은 굉장히 많이 달려가고 있는데 교육 분야라든가 그러니까 그 부모들의 생각이라든가 이런 거는 너무나 뒤쳐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빨리 따라가는 것이 부와 미래인데 그런데 그거보다는 우리가 살아왔던 어떤 그런 안정적인 어떤 그런 부분 그런 것을 얘기하다 보니까 뒤쳐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독립은 이제 아이들이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게끔 빨리 낮을수록 아이들은 이 세상에서 자리매김을 빨리 하고 훌륭한 그 사회인이 된다 하는 거예요. 미래 통찰력도 한번 보겠습니다.
A question I would ask myself when I read about something or when I experience something is, you know, what will this be? When Heidi and I write, when we write an article or a column for a newspaper or we write a book, the question that we're asking inside our head is, what will this sound like 10 years from now? Not what it will sound like tomorrow morning, but what will it sound like 10 years from now? Will it still make sense? And we hope that much of what we write does make sense. Some of it won't. So I would suggest that when you read and study for a particular career, for example, you need to ask yourself, will that career still be the same 10 years from now? Or will it be using different kinds of technology? Or will it be using different, will it be located in different places? Will it require different kinds of skills? So I would try to inculcate the habit, get the habit of asking yourself, what will this be like 10 years from now when I'm 10 years older? Now, that's very easy for me to say. It's not very easy for you to do. But nevertheless, I think try it and see how well you can or cannot do. The world is not standing still. It's not waiting for you. It's out there. It's changing.
그래서 아이들은 그 자체의 존귀성, 그 자체를 사랑하고 지금은 우리 기준에 못 미쳐서 지적하고 조종하고 비난하고 뭔가 그 아이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더라도 그 아이의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지금 내가 가르치면 지금 당장 하고 싶은 말이 참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격려하고 칭찬의 말이 더 앞서게 되면 그 아이는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그런 아이가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녀의 그 독립은 실제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원하는 삶의 길이 있는데 우리 부모가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랑의 이름 아래서 그 아이들이 걸어야 할 그 길을 방해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는 거예요. 그 좀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10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도 그랬죠.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징계를 주로 합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아이들을 조종하고 비난하고 개선하려고 하고 체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잖아요. 그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교훈하시는 거예요. 그분에 맞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상이 있더라도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향한 이상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상. 그 하나님의 이상이 맞는 길이라는 거죠. 시편 37편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 그 하나님의 이상이 있는데 우리 부모라고 해서 내 자녀를 나의 소유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소유로 생각하다 보니까 부모의 이상을 자꾸 가르치는 겁니다. 그 기준이 아이에게는 버거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상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 이제 돌려드릴 때 그 하나님의 이상과 나의 이상이 맞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 아이는 목적한 바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에 우리가 그 아이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잘못 교훈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요 아브라함을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을 가만히 생각하는데 도대체 본이 되는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이 없는 시절이잖아요. 그냥 그 우상이 이제 우상 숭배하는 곳에서 그 지명해 낸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그 본받을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그 믿음을 지키면서 이렇게 살아왔는가? 그리고 이삭까지도 죽이라고 하는 말에 순종할 수 있었는가? 그것을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그런 믿음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본받지만 그분은 본받을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하고 이제 대면했지만은 그러다가 창세기 24장에 뭐라고 말씀이 있냐면요. 그는 범사에 하나님께서 복을 줬다는 말이 있어요. 범사에 복을 줬다는 말은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주시잖아요. 범사에 복을 줬다는 말은 아브라함 일생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것, 머리털도 다 세시는 하나님이 아시는 그 상황이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지혜, 자기의 어떤 이상,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만 의지해 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그 길이 올바른 길이었다 하는 겁니다. 잠언 3장 잠언 3장 5절 잠언 3장 5절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나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거죠. 하나님의 명철을 의지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길을 지도해 주신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그런 믿음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요, 그 이후에 그 자손들은 홀로 서기가 가능했던 거예요.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그 부모의 사랑만 받던 야곱이 그 부모에게만 있었다면 아마 그 야곱도 마마보이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떠나는 바람에 훌륭한 그 야곱의 믿음을 보여주잖아요.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곳에 돌베개 베고 누워 잘 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때 깨닫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의지하는 야곱을 보입니다. 그 아들 요셉은 완벽하게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살잖아요. 그는 많은 아들들 중에서 가장 사랑을 받아서 채색 옷을 입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아버지 밑에 계속 있었다면 정말 요셉이야말로 마마보이로 컸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형들에서 팔려갔고 억울하게 감옥살이하고 많은 세월을 그렇게 보냈는데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 조상들이 믿음의 본을 그렇게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완벽하게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고 그 길을 지도하시는 대로 걸어갔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말 그 주신 걸음이 있잖아요. 그 걸음을 우리는 걷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이 땅에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사실상은 그 예수님의 그 육체적인 입장에서는 낙이 없는 겁니다. 죽기 위해 오셨고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신 분이에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것을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 답답한 심정으로 이렇게 걸어가신 겁니다. 물론 저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신 이유는 우리를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 하지만 예수님은 온통 섬기기만 하신 거예요. 섬기기만.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환경이 이상하면 그곳에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생각을 먼저 하는 거예요. 주변이 나를 섬겨주길 바라고 환경이 나를 섬겨주기 바라고 어떤 이가 나를 섬겨주기 바라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힘들어.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랬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온 생을 섬기기만 하고 산 사람입니다. 어떤 환경이든 상관없잖아요. 예수님과 같은 환경은 아니었잖아요. 우리는 죽기까지 대항하지는 않았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은 죽을 환경인데도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참 부끄럽지만 그 예전에 TV에 왔던 종건이를 통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대견한 아들 종건이 아름다운 모자 이야기.
너무 가슴 아프죠.
네. 여기 이 안쪽인가요?
아유,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이고. 들리세요?
아버님, 이 귀도 잘 안 들리세요?
아이고, 아들 어디 갔어요? 아들.
여기 뒤에, 뒤에.
응. 아이고, 학교 갔어. 자, 종건이 같이.
종건이. 어머니, 벌써부터 오세요.
응? 왜 벌써부터 오시나 그랬어?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마세요.
어머니, 여기 저희들이 왔는데, 아이고, 계단이요. 잘 보이는 저희들도, 아, 우리, 아, 안 되시는구나. 계단이 너무, 너무 높아요.
담에
이렇게 잡아주고 탁 봤네. 정글 정글 잡아주고 그래요. 종근이하고 둘이만 사는 거예요?
그렇죠.
아빠는? 맛있어요. 얘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시겠네. 어머니 아무것도.
집에 벼있던 슬프 신문도 죽고 빙빙도 죽고 하는 저 7년 동안 했어요.
7년 동안
고등학교 때부터 맑은 귀가 많이 아파가지고요. 중학교 2학년 때쯤에 귀가 안 들렸어요. 95년도인가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공장 기숙사에 있을 때 한 달에 막 이해도 지치는데 못 받았어요. 하루 이만큼만 우유 사달라고 그러면 우유에다가 물을 부어가지고 이게 우유야 하면 그걸 받아 먹었어요. 그 깊은 상처들 이제는 아름다운 축으로 남아있어요. 이 아이가 성장해가면서 엄마를 많이 생각해주니까.
아주 네. 좋아요.
엄마가 빙빙을 추우니까 얘가 학교 갔다 올 때 신발 주머니 책가방 가득히 빙빙을 추워서 엄마 갖다 줘요. 얘가 다른 학생들은 그냥 보고 지나가지만 이 아이는 빙빙을 가득히 담아가지고
착해가지고
제가 조금씩 늦게 들어올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다른 친구들은 집에다가 전화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전화를 못 해가지고.
엄마가 못 들으시니까. 어머니 걱정하실까봐.
그죠?
말이 제일 아프대요.
지금 이제 사춘기니까.
그럼.
그래도 가끔. 엄마가 창피할 때 있어서.
제가 그 초등학교 갓 들어왔을 때요. 그러던 그때 부끄러웠었는데요. 이제 자랑스러워요. 항상 그 저 낳아주셨다는 그 생각만 할 때마다 자꾸 눈물 나고.
엄마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말 못 들어서 부끄러워하지 않은 친구들 앞에서 우리 엄마다. 길이 꼬지는 것에 좋은 사람들 앞에 가서도 엄마 손을 꼭 붙들고 우리 엄마를 꼭 사랑을 해요.
뭐, 저는 더 이상 할 말 없던데요. 상들이 되게 많고
서울 어린이상 대상이에요. 6학년 원종건.
여기 지금 북글씨도 있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꿈을 잃지 말자. 꿈을 꾸자. 아름다운 날개를 펼치고 꿈을 향해 전진하자. 원종건 나는 할 수 있다.
교복비도 들어가고 학비도 들어가고 집도 사야 되고.
통장 있으세요?
네.
어디 있으신데 이건 아마 2004년도 그 같아요. 2월 27일 날은 아마 하루 310원을 3월 5일 날은 2070원 그렇게 해서 뭐 4월 23일 뭐 쭉 오면서 하루 이제 하여튼 힘들게 모으셨어요.
그 말하는 내 엄마 마음 몹시 아픈데 오래 봄 좀 보시고 해라 생각 안 한대요. 지우고에 알고 있네.
동부도 지금 또 너무 잘하니까. 예. 뭐 학생도 괜찮아요.
학생
부회장?
부회장도 했다고 들었는데.
네, 전교 부회장.
전교 부회장.
전교 부회장. 근데 또 종건이는 아무래도 또래 친구들하고 같이 올라가고 싶죠. 사람들이 늦어지고 그러면 또 어머니 마음도 충분히 그런데 종건이는 그러면
맞춤이죠.
그럼요.
어쩔 수 없다면 그냥.
사실 저희 부모님도 두 분 다 청각장애인이시거든요. 오늘 눈을 떠요를 보고 우리 가족들은 모두 눈물바다였습니다. 정말 무뚝뚝하신 저희 아버지도 오시고 저희 힘들게 키워주신 어머니도 오시고 정말 부모님의 소중함을 이 프로를 보고 비로소 알게 되었어요. 말 못하고 못 듣는다고 남들보다 더 많이 일하고 힘드셨는데 느낌표 감사합니다.
우리는 섬김 받는 걸 더 좋아하잖아요. 예수님을 쫓아간다고 하면서도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면서도 항상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위치해서 조금 힘들면 거길 벗어나고 싶어하는 거예요. 환경이 자기를 맞춰주고 자기를 섬겨주길 바라는 거죠. 어떤 환경이든지 받아들이는 그런 것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항상 옆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빨리 어떤 환경에도 빨리 적응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런 그 교육을 아주 어릴 때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슈퍼에 갔다가 오면서 짐이 이제 많습니다. 그러면은 아이에게도 일부러 들려줘야 돼요. 아이가 든다 그래도 마다하는 부모들이 많잖아요. 네가 뭘 든다 그래? 엄마가 다 들을 거야 하는데 들게 해야 되는 겁니다. 비록 질질 끌더라도 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칭찬해 주면 되는 겁니다. 아빠에게도 얘가 글쎄 엄마 그 침을 덜어줬어요. 그 우면서 그 물건을 가져 들고 왔다고 얘기해 주면 아빠가 또 칭찬해 주잖아요. 그럼 이 아는 아 내가 부모한테 그 어릴 때부터 부모한테 내가 기여했구나. 뭔가 이게 이제 섬겼구나. 배려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 남을 섬기는 것에 대한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어릴 때부터 이제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도 이렇게 이제 떠나보내기 이렇게 보면은 저도 장남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부모님이 주지도 않았는데 제가 갖고 있는 눌린 마음이 있어요. 장남은 부모를 쉽게 떠날 수 없다고 하는 그 관념이 아예 있잖아요. 그래서 이상하게 그 부모를 모셔야 된다고 하는 누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그런 생각을 갖고 이렇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더 그 떠나기 참 힘들었는데 부부관계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그 생각이 더 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것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부부의 잘못은 자녀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부모의 책임이잖아요. 그러면 자녀는 그럴지언정 떠나야 되는 겁니다. 떠나서 부부끼리 온전한 결혼 문화를 만들고 그렇게 건강한 문화를 만들어서 둘이 합심해서 두 분의 부부 생활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떠나지 못하고 계속 그러면 두 가정이 두 문화가 다 안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수록 더 떠나라. 그리고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더 그럴수록 진짜 떠나보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을 많이 했는데 이 죄책감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 듣고 자란 아이들은 죄책감 때문에 못 떠나는 겁니다. 떠나면 불효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좀 금해야 되겠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의 어떤 그 떠나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떤 그런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자녀는 그 자체로서 정말 존귀한 아이들이다. 그 존귀성을 거기에 두고 지금 진짜 나의 기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앞이 캄캄해 보이고 이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 뭐도 못하고 뭐도 못하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잘할까? 라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그 전능, 구원받았다면 전능자의 기운이 그 아이를 총명하게 할 것이고 그 아이가 머리가 깨는 날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사고하는 날이 있고 자기에 대해 악걸음하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9월달처럼 꼴찌인 아이가 공부를 하면 아주 질색을 하던 아이가 피로 위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걸 보셨잖아요. 그런 때가 있다는 거지. 동기와 계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참고 바라고 믿고 견뎌주는 것, 그것이 부모라는 겁니다. 참 답답하고 힘들지만 지금의 아이들을 봐서는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 보면 당장 뭐 꾸짖고 싶잖아요. 그런데 10년 후 20년을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과정에 있는 아이고 실수하는 과정에 있는 아이고 잘하는 과정에 있는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넘어지는 것을 보지 말자는 겁니다. 왜 이렇게 넘어졌나고 꾸짖는 게 아니라 일어나는 것을 보고 기뻐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격려하고 칭찬하자는 겁니다. 그 아이들은 빙산의 일각이다 하는 겁니다. 10년 후 20년 내다보면 정말 훌륭하게 클 아이들입니다. 내가 비록 부모지만 10년 후 20년 후에도 아이들 앞에서 떳떳한 부모가 되자 하는 겁니다. 이제 아이들이 부모를 떠나서 성인이 되면 이제 한 인격 개체잖아요. 그럼 그제서 우리는 친구가 되는 겁니다. 나의 관계는 부자지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지만 친구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의 인격과 인격체로서 그런 거잖아요. 벌써 아이들이 큰아이 고3 아이 이렇게 보니까 엄마랑 친구 관계가 벌써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입니다. 우리가 마냥 그냥 우리 손아귀에 있는 아이들은 아니다는 거예요. 떠나보내자 하는 거예요. 소파 어디 있네, 뭐 빵을 먹어라, 밥을 먹어라, 간섭하면 간섭할수록 그 문화는 깨진다. 두 사람의 문화를 해줘야 되겠다 하는 거고요. 아이들의 그 죄책감을 덜어줘야 되는 말을 이제 많이 해줘야 되는데 어릴 때부터 지시보다는 칭찬을 많이 해주고 그 다음에 떠나보내기에 굉장히 힘든 것이 아이들이 가정이 힘들어서 떠나는 것들 있잖아요. 그 억압에 실어서 떠나는 것들은 그 실제 떠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출과 출가가 다르잖아요. 그 떠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맹귀야 뭐 어디 갔노 그러잖아요. 그럼 평생 떠났는데 평생 아직도 떠나 있지 않잖아요. 그런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빨리 아이들 떠나보내기 전에 가정을 행복하게 해서 부부가 관계가 좋은 모습을 보이고 그런 건강한 가정 속에서 떠나보내기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예. 이거 참 재밌는 말인데요. 외웠는가? 그렇다면 따라할 수 있을 것이다. 외우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창조할 수 있을 것이다. 아이들이요. 요즘의 문제가 그 상당히 공부 잘하고 스카이대에 나왔지만 아이들이 응용벌레는 못 된다는 거예요. 그 배움벌레, 그 암기벌레는 되는데 응용벌레는 못 된다. 자기 스스로도 뭘 어떻게 응용하면서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당장 필요한 것만 했다는 거예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자기의 미래를 두고 지금 하나하나 필요한 지식을 이렇게 습득해가는 아이들도 꽤 많습니다. 많긴 한데 교육 이데올로기에 14에 있는 아이들은 생각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비록 명문대를 나왔어도 그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30대, 40대 혹 조기 명퇴가 되면은 주저앉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저 종건이 같이 정말 어떤 환경이든 받아들이고 꿋꿋하게 이겨내는 그런 아이들로 키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토플러 박사가 얘기한 것처럼 많은 미래가 우리와는 다르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앞에 있는데 우리가 그 아이들을 잡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독립을 시켜서 빨리 그 아이들을 진취적으로 그 진보를 보이는 게 좋습니다. 그러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 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정말 세상의 물결에 너무 쓸려가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에 많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인 많은 책은 빨리 끝나지만 성경은 이거는 1900년 동안 베스트셀러잖아요. 이거 확실한 이 성경 이 성경만이 정말 교육학의 최고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근본 하나님 주신 그 도리는 바뀌지 않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사고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논술에도 도움되고 수학에도 도움되는 거 맞잖아요. 이렇게 성경은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과 공부를 별개의 것으로 두고 공부 때문에 신앙을 접는다. 그러면 정말 아이들은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겁니다. 교회를. 그런 일은 정말 없어야겠습니다. 외웠는가? 그렇다면 따라는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 진보는 못 보입니다. 그러나 외우지 않았는가? 들었는가? 그리고 그것을 내가 어느 정도 이해하는가 하면은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좀 더 많은 부분을 이렇게 적용해가면서 많은 부분을 그 창의적으로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은 주입식이라고 한다면 이 성경의 그 교육은 우리가 많은 사고를 요하는 그 묵상 이런 것 그리고 서로 생각을 나누는 그 가정 교제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에만 이름하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166대 2. 166시간은 어머니들이 집에서 부모님들이 되고 있고 2시간만 우리 선생님들이 교회 학교에서 애쓰고 있는 겁니다. 교회 학교 비난할 필요도 없어요. 그 많은 부분을 우리가 신앙 교육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데 그런 부모님들이 교회 학교의 어떤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비난의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우리의 책임으로 가정에서 아이들 신앙 키우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1년 동안 정말 저에게는 장정의 길이었어요. 너무 힘들었지만 마지막으로 정말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것은요 제가 했고 어떤 이론이나 그런 부분은 제가 깨뚫고 있지만 여태까지 오면서 제가 갖는 마음은 이것은 제가 한 게 아니다. 그 마음은 진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제발 이론이 되질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어떤 놓친 부분이 있다면 한번 쭉 들어보시면 반드시 그 자녀 키우면서 얻는 그 많은 답답함들 그런 것이 해소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꼭 이론이 아닌 실천을 하는 부모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실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자녀 교육에 대한 교훈을 받습니다. 주님 한 가지 주님께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말씀이 실로 이론으로 남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주신 그 교훈의 말씀을 이론이 아닌 실천을 주님께서 이뤄주시고 온전한 자녀 교육으로 그리스도를 양육하는 것을 저희로 볼 수 있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나머지 생도 주님께 의지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